어떤 분이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생긴 경험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부지런히 자기 마음에 드는 차종을 좀 살펴봤고요. 또그 좋아하는 그런 색깔, 색상을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다음부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왜 그런 차들이 많은지 너무도 놀랬다고 합니다. 갑자기 차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 차들이.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게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그것만 보니까 그게 다 눈에 띈 거지. 갑자기 많아진 거 아니라고. 그래서 같이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죠. 마음에 집중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온통 그런 차와 그런 색깔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뭐 차만 아니고, 뭐 옷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어떤 선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에 품은 것들이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 연관해 가지고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마음에 품은 생각 따라서 집중해서 본다는 그런 얘기와 연관되는데요. 이 조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인 정신 심리학자고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눈의 흰자와 검은자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십시오. 흰자 없는 분 계세요? 그래서 아니면 흰자만 있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흰자와 검은자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구분이 있는데 사람처럼 하얗지 않고요, 흰자가. 어두운 색깔이고,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강아지도 그렇고요. 뭐 다른 그 사나운 그 야생 짐승들도 보고 그러면요, 선뜻하죠. 이렇게. 그런데 사람은 흰자와 눈동자가 이 분명 구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도 잘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 금방 아시죠, 그죠? 네, 흰자와 검은자가 구별이 돼서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분명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관찰인데요. 성경도 뭘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문제가 이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해요. 크리스천도 행복을 원하고요. 꼭 크리스천만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니죠? 아닌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마음에 품은 생각이요, 행복에 대한 생각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행복이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는가, 그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 차이가 크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이 심한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성격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행복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좀 찾아서 그첫 부분만 한번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방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지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뭐 굉장히 뭐 계속 뭐 여러 그런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참 많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와, 요즘 세상 얘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말세 어려운 때가 다가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챙깁니다. 자기 자신만 챙겨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달라진 사람들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와 있기 때문에 달라졌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듯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무정해지는 것이죠. 모든 관계도 다 필요 없고 내 자신만 챙기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돈만 바라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다 알고 보면 돈의 문제입니다. 정치건 경제건 금융이건 사회구조건 다 the bottom line은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표면으로 급부상을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모두 자기 눈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예전에는 좀 꺼려하고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도가 뭐 부끄러울 것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바로 말세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배경 중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reading, writing,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산수, arithmetic 같은 3R 그걸 배우는 것 하고 잘 배워서 그 다음에는 학교 진학하고 또 뭐 대학 가고 뭐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학교 시스템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철학을 집어넣는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최근 이건 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손주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의 문제만 보더라도 한 아동이 자기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뭐였냐면 숙제를 받아왔는데 숙제가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는 숙제였어요. Whatever you like, just make God that you want.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자, 이게 그런 숙제를 왜 낼까요? 그게 reading, writing 하고 산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은근히 네가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낸다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그 배경에 있어요. 제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민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일들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 투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막아내는 게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좋은 데로 쓰지를 않아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죠. 젊은 사람도 한뭐 20대 중반인데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뭘 해도 해. 근데 뭘 해도 하는데 안 좋은 거를 뭐 해내기 시작하면 그 열심히 있는 거 위험한 열심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열심 내는 일이 돈과 세상 만족과 자기 자찬을 위한 열정이 크게 될 뿐입니다. 그 열정을 칭찬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예수를 마음에 주로 삼아 섬기고 사는 크리스찬은 열정인데 그 열정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인생을 보니 인생의 바른 방향과 가야 하는 목표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진정한 열심을 내는 거죠. 낙이 없었던 열심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오게 또 그 열심 받아서 그 방향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열정을 보인다고 해도 가려는 방향, 목표가 다르니 도착지가 다르고 인생 총결산한 결과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열심이라고 해도 어디서부터 출발될 열심인가, 예수로부터 출발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인가에 따라 이렇듯 인생의 총결산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벨론도 막지 못하는 복을 주고 복이 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바벨론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조차도 막지 못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는. 그리고 또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복받는 삶.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만족, 영원한 상급, 예수님 닮은 삶이 나의 인생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되는 그 복. 이런 blessing,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복을 얘기를 할 때 참 안 좋은 그런 뒤틀린 어떤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들. 그래서 이 물질의 어떤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현세의 복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맨날 복 얘기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 교회 사람들은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아내는 건가 보다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인생, 그 인생의 복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빌어주라 그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으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 가지 관계,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복받는 그런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복을 주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계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찬찬히 잘 이해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관계, 이 방향이 우리 서로의 관계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저희들이 잘 살펴서 복된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의 관계가 8절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고 바로 9절 말씀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하는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때 정말 복이 되는 그런 관계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서로 간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가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 맨 끝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영향을 입은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은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서신서 절반 내용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지만 강조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을 더욱더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통점이 있었죠. 이 복종한다 하는 그런 얘기.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후퍼타소라는 그 제가 헬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보니까는 또 그런 관계 비슷하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심층 들어가서 더 중요한 개념을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인생.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복된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부름받았다는 거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는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소명받아서 신학교 간대 뭐 그런 얘기래요. 물론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명은요 크리스천들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소명자의 삶을 우린 잘 살아요. 근데 소명자의 삶이 뭐냐면 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복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을 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좀 먼저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시작을 해요. 8절에 보면 한 마음 품는 게 쉽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다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어떤 생각보다 훨씬 더 초월한 더욱더 강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생겨요. 이 새 마음은 예수가 이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에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었는데 예전에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라는 틀 속에 주장하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지극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새 마음을 품는 모습이 뭔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뭐 이미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새 마음을 품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인데요. 교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자, 예수로 인해서 새 마음을 품은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가서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이 핵심 그룹이 생겼습니다. 동호인 협회 뭐 이런 거 할 때도 동호인 모임 할 때 거기에 그 주축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습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 때 소위 얘기하는 창립 멤버들이 또 있죠. 예, 창립 멤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도 창립 멤버가 있었어요. 그 창립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 얘기하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 중상층의 삶을 사는 유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뭐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주색 그 옷감은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명품 브랜드 운영하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얘기하면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하여간 그 루디아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믿었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창립 멤버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 다른 창립 멤버는 노예 소녀였어요. 헬라인 출신의 소녀였는데, 소녀라고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든 사람이 젊은 소녀, 뭐 이 청소년 그 말기에 있는 그런 경우죠. 전직이 있었습니다. 전직은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일이 전직이었어요. 점 보는 여인이었어요. 주인들이, 노예였으니까 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들이 이 노예 소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점집 차려놓고 돈벌이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용해가지고 잘 맞췄어요, 많이.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소녀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비즈니스는 망하고 소녀는 구출당하고 그 소녀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이 전직 귀신 들려 전보는 소녀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또 창립 멤버가 있어요. 창립 멤버가 빌립보 프리즌 가드입니다. 우리 투산에도 상당히 좀 주변에 많죠, 그죠? 페니텐셔리가 있잖아요. 저쪽 사우스로 내려가다 보면은 저기 뭐 페니텐셔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아호 쪽에도 보면은 청소년 디텐션 센터도 하나 있고, 윌마트에도 있고, 또 플로렌스 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진짜 프리즌이 있고 상당히 많아요. 아리조나는 프리즌 중에서도 이 오렌지 죄수복을 입은 체인 죄수들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아리조나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선인장만 유명하지 않고 죄인들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프리즌이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거예요. 교도소 이제 간수예요, 간수. 그러니까 뭐 교도관으로 근간하게 이제 생활하는 블루컬러 워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바울과 신라로 인해 가지고 감옥문이 터졌을 때 그들이 탈주할 줄 알고 그냥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막잖아요. 바울과실라가 아,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예. 목숨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이 교도관의 절망에 희망을 주는 이 바울 실라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인 걸 알고 즉시로 자기 가족들도 데려와가지고 예수를 함께 믿게 하잖아요. 예. 자, 그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핵심 멤버들 보니까 어때요? 흡사한 점이 있나요? 르디아는 사회 주류 계층의 유대인 출신 여인이에요. 또 이 노예 소녀는 헬라인 출신의 완전 주변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변인 얘기하잖아요. 주류인 주변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인 중에서도 잊혀진 주변인 뭐 이런 식이죠. 또 이 교도소 이 간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 교도소 그쪽에서 예, 험난한 그런 그 직장 예, 환경 속에 블루칼라 예, 워커였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창립 멤버가 됐다. 서로 비슷하게 코드가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인 배경이 사실은 공통적인 것이 없었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요. 그렇죠? 그런 각자의 배경이 다 필요 없다, 무시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 배경이 다른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각자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연합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차이, 그 모든 다른 점을 다 초월해서 강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몸의 차이는 다 초월해버리는, 물론 그 서로 다른 점들이 있지만 너무도 초월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점은 아주 아주 작게 작용되었던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하는 거는요, 우리의 다른 점들, 뭐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여유, 피부 색깔, 교육 정도, 뭐 지역별 구분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더 깊고 더 중대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서로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데 말이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주 다르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계속 시끄러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사람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돼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계속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Equality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든다. 그게 평등한 게 아니죠. 억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 구분도 없애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런 성경의 가정인데, 그런 가정 필요 없고 한 남자와 다른 남자, 한 여자와 다른 여자도 가정이 되어야 하고 모든 베네핏을 다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경제적 구분도, 그래서 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정하고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해서 안정하는 게 자기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짓밟고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니까 내놓으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부를 풀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짓밟혔으니 이제는 더 짓밟힐 거 없고 예전에 짓밟혔던 거 받아내겠다 하는 그 같은 배경의 생각들이 많이 깔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세상적 수준 문제의 동등함을 가르치셨나요?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이퀄리티가 중요해 하셨어요?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사회혁명이 필요해? 사회 정의가 필요해 그런 말씀 하셨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막 넘어가는데, 예수님은요 사회 정의, 사회 혁명이 아니고요 영혼 혁명, 심령의 새롭게 됨을 주시고자 오셨어요. 심령의 변화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세상은 사회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해요.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왜 변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심령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한 번 임하면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령의 혁명, 영혼의 혁명, 심령의 변화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세상의 다이나믹한 것보다도 가장 동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가 살기를 열망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힘이 예수로 인해 새 마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와 같은 일에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복을 빌어주고 복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차이를 너무 크게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나 일반 사회나 별반 차이 없이 장 구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하는 것 그대로 다 있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공동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바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거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영혼의 치유가 있고 영혼의 회복이 있고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혁명의 중심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혁명의 중심은요,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심령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완전 변화를 있게 된 것입니다. 이 8장의 8절의 맨 끝에 보면 겸손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겸손은요, 그 당시에 사회에 그 당시에 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에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연약한 자들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발로 치임당하는 그러한 부류라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서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판단 기준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의 판단 기준하고 너무도 다른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애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죽음도 이기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게 일어날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와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서로의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사회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회 축소판이 교회지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지.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 예수는 나중에 생각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역동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맨 끝에 이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하고 예, 그런 그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가 겸손한 대표였습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겸손함의 모습을 지키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참 그래서 이게 복음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에 바로 이와 같은 이 동정, 사랑, 자비, 한마음을 품는 것, 겸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강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믿는 자와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원치 않는 그런 적대적인 어떤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복을 빌어주라고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기에 소망을 나눠주고 저주에서 건져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9절에 이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소명은 우리가 우리를 오히려 적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관계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해버렸지 뭐. 화나게 만들었어. 나는 화 플러스 알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우리 소명이 뭐죠? 복 빌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런 유산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대로 하심이 소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옆에 분들한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죠. 복대라 하심이 소명입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아 교회는 복만 얘기했을 때 복은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보십시오. 섬김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대요. 세상은 나를 섬겨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거꾸로예요. 그죠?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사고 구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고 크리스찬의 삶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세상과 사람들 향해 복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급하거나 사나운 말을 하기 전에 뭐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요. 부드러운 대답을 떠올리도록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요.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가 잘 되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제대로 잘 보유가 돼요. 그러자면 영적 능력이 자꾸만 세워나가요.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권세가 좀 있는 삶을 원하는데 안 된다? 꼭 영적인 배러리가 자꾸만 방전되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문제가 걸려있지 않는가 봐야 돼요. 내 마음에 확 분노가 나는 일이 있다고 그대로 또 분을 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복이 머물 길이 없어요. 세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10절부터 11절에 12절에 말씀이 있는데 잘 보시면 10절에 보면은 이게 인용한 그런 코테이션이 이제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해서 쭉 돼가지고 10절, 11절, 12절이 다 인용한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신약성경 속에 구약성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시편의 기록입니다. 시편 34편의 기록인데 어려운 중에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다윗이 건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향해서 올려드렸던 그런 찬송 내용 중에 하나예요. 즉왜 지금 이 부분에서 구약의 내용을 여기다 인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전의 사람들에게나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유랑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건 여러 가지 거센 그런 핍박을 두고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듯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딱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줘야 할거 아니야. 그 대신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조건을 거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구원은요. 은혜로 받죠.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살아온 삶의 내용만 가지고 천국과 지옥 결정이 내려진다면 성도님 어디 계시겠어요?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없이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100% 지옥행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살아온 것 때문에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갈수 없는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시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집이 천국인데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결코 용납이 될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생각까지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을 머릿속에서 돌렸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있어서 딱 하나만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 집에는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없애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왜 예수가 그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냐 하면은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된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그 피로 덮어져서 내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의, 예수로 인한 의, 그거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근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요 저절로 오지 않고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 뭐냐면 순종으로 임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의 10절부터 이 12절의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조건이 뭔지 그거를 어떻게 맞춰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전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예수께서 되시도록 항상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저희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바로 5장 18절 전에 5장 17절에는 세상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풍속을 좇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두우니 어두움에 빠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즉 이렇듯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주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신을 받았어요? 성신을 받았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마음인데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주시고 하는 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살려고 해도 성령의 근심에서 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기에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는 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람은요 주님을 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프랙티컬한 그런 센스로 살아가는 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우러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이 11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텐데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보며 그 따라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아멘. 혀를 다스리는 게 그리 중요해요.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혀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혀는 나의 디펜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때도 물론 혀로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혀의 용도는 달라졌어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위로하고 또한 사람과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항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축도가 그와 같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요. 평화를 추구하는 일, 평화를 추구하는 일. 불협화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막 뭔가 어지러운 세상 더 어지럽혀보자 이런 건 크리스천의 모습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네. 그와 같은 일이 능력의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의 삶을 살고 싶다. 이 조건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사는 그 배경에 보면 12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예, 바로 그렇듯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조건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참 가난해요. 고갈 상태예요. 차이가 뭐죠? 바로 이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교회나 학교, 뭐 직장, 또 일터 등등 모든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화를 화로 갚지 않나?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나? 모욕당했으면 모욕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똑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저들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귀, 주님의 눈이 임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부딪히고 서로 아프고 상처 입히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펀지와 같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요.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 이게 굉장히 짧은 부분의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평생에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의 버로미터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 남았는데 어디 갔나, 어디 갔니, 왜 이래?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 한번 회개 기도를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점심에 하기 원합니다. 함께 회개 기도를 하시는데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제가 보였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능력의 삶을, 영적인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제가 화를 화로, 복을 모욕을 모욕으로, 또 악을 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새로 회복시키심과 능력 주심을 받아서 이 세상, 이 바벨론도 막지 못하는 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에게서